허드슨 강변의 산책. 친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자체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안녕하십니까? 허드슨 강변의 산책의 월강지입니다. 오늘은 본생경에 나오는 한 귀절로 허드슨 강변의 산책길 열었습니다. 오늘의 찬불가 띄웁니다. 김무한 법우의 홀로 피는 연꽃 함께 하겠습니다.
맑은 바람 스미 초여름 연못에 모든 시름 잊은 조연하게 피는 모습 홀깃 보면 여민 듯이 다시 보면 웃는 듯이 여여히 풍겨오는 그윽한 님의 향 다가올 듯 멀어 멀어질 듯 다가오는 연꽃이 피는구나 내 마음 가득하게 아 연꽃이 지는구나 아 연꽃이 피는구나
네, 김무한 법우의 홀로 피는 연꽃 들으셨습니다. 부다의 가르침 부타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쌍유따 니카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많은 비구들과 함께 꼬살라의 대나무 대문이라고 불리는 브라우만 마을에 도착하셨다. 그때 이 마을의 브라우민 장자는 사카족에서 출가한 사카의 아들인 사문 고따마가 많은 무리의 비구들과 함께 대나무 문에 도착하였다고 들었다. 그리고 고따마 존재에 대한 이와 같은 좋은 평판이 퍼져 있었다. 부처님은 아라한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 지혜와 덕행을 갖춘 분,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세상을 잘 아는 분, 던줄 바가 없는 분, 사람을 길들이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온전한 지혜로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신다. 그는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가르침을 설하신다. 그의 가르침은 훌륭한 뜻을 가진 문장으로 온전히 청정한 성인의 삶을 보여준다. 그러니 이런 아라한을 만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브라우민 장자는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인사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한 후 자리에 앉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한 후 자리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과 가문을 말한 후 자리에 앉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한쪽에 앉았다. 브라우민 장자는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하였다. 고따마 존자님, 저희들의 소원은 아이들이 북적대는 집에서 사는 것이고 가시국에서 나는 백단향을 즐기고 싶고 화환을 걸고 싶고 향수와 화장품을 바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받고 싶습니다. 죽은 후에는 좋은 곳인 천상 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소원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합당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 각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가르침을 설하겠소. 장자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살핍니다. 나는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으며 즐거움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살기를 원하고 죽고 싶지 않으며 즐거움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은 남에게도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남에게 행하랴. 이와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며 남에게 죽이지 않도록 권하고 죽이지 않는 것을 찬탄합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 몸의 행위는 깨끗해집니다. 장자들이여, 다시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살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주지 않았는데 내 것을 훔쳐간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것을 훔친다면 그것은 그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은 남에게도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남에게 행하랴. 이와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그는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으며 남에게도 훔치지 않도록 권하고 훔치지 않는 것을 찬탄합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 몸의 행위는 깨끗해집니다. 장자들이여, 다시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살핍니다. 만일 누군가 나의 아내와 간통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은 남에게도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남에게 행하랴. 이와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그는 성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남에게도 성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하고 성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찬탄합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 몸의 행위는 깨끗해집니다. 네, 부다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쌍요타 니카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심진 스님의 무상초입니다.
끝없이 흐르는 게 세월이라 구름처럼 흘러 흘러 나는 지금 어디매뇨 마음에 님을 찾아 밝히고 설키었던 인연탈에 한올 한올 불다겨와 돌아보니 머문 자리 무상초 홀로 세상사 색적시공 구경열반 공적시색 무상심심이 묘한 뜻입새 끝에 달렸구나 형상없는 무딘 마음 홀연히 벗어놓고 우람부람 개골가락 절로 흥겨 설키었던 인연탈 한올 한올 불다겨 돌아보니 머문 자리 무상초 홀로 피어 세상사 색적시공 구경열반 공적시색 무상심심 미묘한 뜻입새 끝에 달렸구나 형상없는 무딘 마음 홀연히 벗어놓고 부람부람 개골가락 절로 흥겨 물같이 바람같이 그리 살다 나는 가리 물처럼 바람처럼 그리 살다 나는 가리 물같이 바람같이 그리 살다 나는 가리 물처럼 바람처럼 그리 살다 나는
네, 심진 스님의 무상초였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 주지 주원 법장 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보내온 편지 편입니다. 뉴욕 상훈사를 개원하여 한참 바쁘게 이곳저곳을 뛸 무렵 신문에 실린 나의 칼럼을 보고 커넥티컷 주에서 전화가 한 통 왔다. 내용인즉 자기의 아버님께서 평소에 불교 신자였는데 오늘 돌아가셨으니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화장장에 가주길 원하고 49제까지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래서 뷰잉에 갈 것을 약속하니 상가 집에서 리무진을 보내주어 커넥티컷에 도착했다. 그곳에 도착하여 들어보니 아버님은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셨고 입원 가실 때도 자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무로 된 관을 쓰지 말고 종이로 된 상자 같은 관을 써달라고 부탁했단다. 나는 그분들의 집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인 줄은 잘 모른다. 아무튼 뷰잉에는 100여 명의 조객이 참석했으며 화장장에는 30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 이후 화장을 마치고 가족들은 절이 멀리 있는 관계로 오지 못하고 내가 위패한 절로 모셔와 영단에 안치하고 염불을 해드렸다. 7일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겨우겨우 과일 3가지 사고 나물 3가지 밥 한 그릇 올릴 정도로 보내왔으나 염불은 정성껏 해드렸다. 49제가 되어갈 무렵 어디선가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다. 뜯어보니 커넥티컷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참호회여서였다. 5달러짜리 당좌 수표를 제사 비용에 쓰라는 내용과 영수증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5달러에 대한 영수증을 보내줬지만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장례식에 참여할 때는 상갓집 어려움을 참작하여 장례 비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는 뜻으로 본인은 조금 어려울 망정 기부금은 나름대로 전달하는 습관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목격하면서 아무리 같은 사람이지만 사고 방식의 차이는 좁히기가 참으로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속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불교가 정착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확연히 다름을 느낀다. 가령 외국의 어떤 큰 스님께서 오셔서 법문을 하신다 하면 입장료는 공연장을 기준하여 특석은 보통석보다 고가로 매매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자국민이 불평한다거나 미국인이 불평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한국 불교에서는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한다 해도 다른 외국인에게 입장료 요구는 고사하고 한국 사람 자체가 입장권을 사는 데 대해서 불평을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와 저녁 식사와 더불어 법회가 있으면 입장료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아직 멀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한국 불교를 정착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곳의 시스템을 빨리 이해하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국민은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말과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나도 이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 베푼 은혜에 대해서 땡큐 한마디면 끝이다. 그래서 외국인을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외국인들은 한 번 공짜면 영원히 공짜이고 한 번 돈을 내면 영원히 돈을 낸다는 것이다. 인정 많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한국 국민의 사고방식으로서 이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다. 다행히 우리 것을 존중해주는 외국인들도 가끔 만날 수 있는 행운도 있으니 우리의 좋은 것을 버리지는 말고 이곳의 문화와 시스템을 함께 이용하여야 보다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네,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주지 주헌 법장 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보내온 편지 편이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말, 도신 스님입니다.
내 영혼이 떠나간 뒤 행복한 너는 나를 잊었고 어느 순간 홀로인 듯한 쓸쓸함이 찾아올 거야. 바람이 불어오면 귀 기울여봐. 작은 일에 행복하고 생각하지 마. 너의 시선 머무는 곳에 꽃이 하나 심어 꽃나무 자라나서 바람에 꽃이 날리면 쓸쓸한 너의 저녁 아름다울까. 그 꽃이 쥐고 나면 낙엽에 인생이란 따뜻한 거야.
네, 도신 스님의 바람이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설화 이야기. 설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소요산 자제암 편입니다. 이토록 깊은 밤 폭풍우 속에서 여자가 찾아올 리가 없지. 거센 비바람 속에서 얼핏 여자의 음성을 들었던 원여 스님은 자신의 공부를 탓하며 다시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아직도 여인에 대한 동경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루기 전에는 결코 자리를 뜨지 않으리라. 자세를 고쳐 점차 선정해 든 원여 스님은 휘몰아치는 바람과 거센 빗소리를 분명히 듣는가 하면 자신의 존재마저 아득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무엇일까? 원여 스님은 둘이 아닌 분명한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 무서운 내면의 갈등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지직 하고 등잔불이 기름을 튕기며 탔습니다. 순간 원여 스님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비바람이 토굴 안으로 왈칵 밀려들었습니다. 밀려오는 폭풍은 소리에 섞여 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님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여 스님, 원여 스님, 문 좀 열어주세요. 스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망설였습니다. 여인은 황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은 문을 열었습니다. 왈칵 비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면서 방 안의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찾아와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를 맞고 서 있는 여인을 보고도 스님은 선뜻 들어오란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스님, 하룻밤만 지내고 가게 해주십시오. 스님은 묵묵히 화톳불을 찾아 등잔에 불을 옮겼습니다. 방안이 밝아지자 비에 젖은 여인의 육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와들와들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스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몸 좀 비벼주십시오. 여인의 아름다움에 잠시 취해 있던 스님은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공연이 들여났나 싶어 후회됐습니다. 떨며 신음하는 여인을 안 보려고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어 속살이 들여다 보이는 여인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것. 내 마음에 색심이 없다면 이 여인이 목속과 뭐가 다를 바 있으리야. 스님은 부지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안아 침상에 눕히고는 온몸을 주물러 녹여주기 시작합니다. 풍만한 여체를 대하자 스님은 묘한 느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순간 여인을 침상에서 밀어냈습니다. 나의 오랜 수도를 하룻밤 사이에 허물 수야 없지. 이미 해골물을 달게 마시고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깨달은 스님은 다시 자기 정리를 시작합니다. 해골을 물 그릇으로 알았을 때는 그 물이 맛있더니 해골을 해골로 볼 때는 그 물이 더럽고 구역질이 나지 않았던가. 일체 만물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였으니 내 어찌 더 이상 속으랴. 이 여인을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인으로 보면서도 마음속에서 색심이 일지 않으면 자신의 공부는 온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몸을 비비면서 염불을 했습니다. 여인의 풍만한 육체는 여인의 육체가 아니라 한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여인의 혈맥을 찾아 한 생명에게 힘을 부어주고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기쁜 일, 더욱이 남과 나를 가리지 않고 자비로서 도울 때 그것은 이미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되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별이 없을 때 사람은 경건해진다. 여인과 자기의 분별을 떠나 한 생명을 위해 움직이는 원효 스님은 마치 자기 마음을 찾듯 준엄했습니다. 여인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요염한 웃음을 지으며 스님 앞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인과 자신의 경계를 느낀 스님은 순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폭풍우가 지난 후에 아침에는 더욱 찬란하고 장엄했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물이 많아진 옥류 폭포의 물귀 등이 폭음을 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훨훨 옷을 벗고 옥류천 맑은 물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뼛속까지 시원한 물 속에서 무한한 희열을 느끼는데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스님, 저도 목욕 좀 해야겠어요. 여인은 옷을 벗어 던지고는 물속으로 들어와 스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여인의 몸매는 눈이 부셨습니다. 스님은 생명체 이상으로 보이는 그 느낌을 차지하고 항거했습니다. 결국 스님은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너는 나를 유혹해서 어쩌자는 거냐? 스님도 어디 제가 스님을 유혹합니까? 스님이 저를 세간으로 보시면서 큰 방망이로 얻어맞은 듯한 순간 스님의 머리는 무한한 혼돈이 일었습니다. 세간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이란 여인의 목소리가 계속 스님의 귀천을 때렸습니다. 거센 폭포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여인의 음성이 혼돈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후비고 들어올 뿐. 세간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 세간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 세간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을 거듭거듭 내이면서 원효 스님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폭포 소리가 들렸고 캄캄했던 눈앞의 사물이 제 빛을 찾고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의식되는 눈앞의 경계를 놓치지 않고 원효 스님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원효 스님은 처음으로 빛을 발견한 듯 모든 것을 명료하게 보았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거로구나.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도리. 스님은 물을 차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가벗은 몸은 여인 앞에 아랑곳 없이 드러내며 유유히 걸어나왔습니다. 주변의 산과 물, 여인과 나무 등 일체의 모습이 생동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느새 금빛 찬란한 후광을 띤 보살이 되어 폭포를 거슬러 사라졌습니다. 원효스님은 그곳에 암자를 세웁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한 곳이라 하여 절 이름을 자제암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동두천에서 멀지 않은 단풍이 유명한 소요산 골짜기에 있는 보살이 목욕했다는 옥류폭포가 있고 그 앞에는 스님들의 자제의 도리를 공부하는 자제암이 있습니다. 네, 설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원효 스님과 소요산 자제암 이야기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을 음미해보면서 이상으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한 허드슨 강변의 산책을 모두 회양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심이 싹트기를 바라면서 자비하신 부처님의 원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월강지였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